한국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강의하는 곳을 거의 대부분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쵸? 네. 부인이 도망갔어? 네. 제가 강의하는 곳을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사야, 특별히 저는 이 앞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사야가 했던 이 설교를 그냥 현대식으로 좀 거의 번역에 가깝게 좀 설교를 해볼까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기도 했던 약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이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 현재 우리의 신앙적인 상황과 여건에 필요한 말씀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고요. 근데 쭉 읽어나가시기에는 좀 불편한 느낌들이 있죠. 이렇게 불편하다는 게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액센트가 되게 따뜻하지 않고요. 뭔가 이렇게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이제 끝내버린다 그러고 이런 나쁜 놈들아 약간 이런 식의 톤이 있기 때문에 왠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불편해지는 느낌들. 그러니까는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또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반복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한 66장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쯤에 그냥 좀 놔버리게 되는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한테 왜 뭐라고 하는지가 명확해져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도전을 받거나 혹은 격려를 받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한테 왜 뭐라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괜히 잘못도 없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플롯.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렇게 잘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모음집 같은 거예요. 그냥 이사야가 했던 설교들과 예언들을 어떤 일정한 편집적 순서에 따라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을에 대해서 끊어읽기가 되게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언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에게 한 예언인지를 끊어읽기를 일단 잘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그럼 전체 플롯이 없느냐? 있죠. 근데 전체 플롯은요, 각각의 글이 쓰여질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사야가 했던 예언과 설교들을 모으면서 주어진, 부여된 플롯이에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한주한주 설교는 어떻게 해요? 이번 주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메인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설교들을 좀 모아서 내가 설교집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각각의 설교는 그 주에 됐던 설교들로 쓰여졌지만 그 설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정한 플롯을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권의 책으로 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상 썼을 때그 각각은요, 전체 플롯을 고려하지 않고 쓰여졌습니다. 창세기나 이런 데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호흡에 쓴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까지 이미 있었던 정보들을 좀 취합해서 한 호흡으로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모세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쓰여진 건 어떤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저자에 의해서 한 번의 집필 기간에 쓰여진 건데, 이사야가 설교나 예언으로 툭툭툭 했던 것들을 조합하면서 나중에 모은 거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이 훨씬 더 강하게 살아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두 가지 팁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각각이 각각의 의도와 목적을 갖고 군데군데 그때그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각각의 독특한 팁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쓰여진 대상, 누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 잘한다고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이두 가지를 이해를 하시고 이사를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1장부터 나가는 건, 첫 번째 1장부터 5장까지는 두 편의 서론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편의 설교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서론 설교가 담겨 있고요. 이제 6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대상을 염두에 두는 설교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면 되시냐면요, 1장부터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4장까지를 한 설교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 설교 자체도 중간중간 액센트에도 독립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번에 되어진 설교라고 보여지는 것보다는, 제가 요즘에 약간 순례에 대한, 성숙에 대한 테마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테마 설교에서 한 설교죠, 그래도. 그리고 5장이 한 설교에서 두 설교가 메인 테마 설교가 되고요. 브로셔는 나눠드릴 건데, 저희 프린터기 AS 받아야 돼서, 예, 이거 되면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들으시고, 예, 나중에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유인물이 있는 게더 나으시는데 죄송하고요.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 앞부분이 1장부터 4장까지 하나, 5장이 이제 한 편의 설교가 됩니다. 그럼 1장부터 4장까지 설교를 맨 먼저 살펴봅시다. 1장부터 4장까지의 설교를 보면요, 앞부분에 1장 전체가 첫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이 되겠죠. 너희들의 문제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서론 부분의 설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래서 문제야라는 이들의 현상적인 문제에 현상적으로 볼 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1장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아비를 못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를 못 알아보는 자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도 임자를 알고 금요기도 때 설교를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소도 임자를 알고 그렇죠? 나귀도 자기 부유를 아는데 예, 못 알아본다는 거죠.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나귀도 자기 양식 주는 사람 알아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못 알아봐요? 자기 아버지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아버지를 못 알아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부르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개인사 역사적 통정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렇죠?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헌신으로, 누가 어떠한 기회와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갔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인간의 특징상 어떻게 해요?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이냐?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고대적 표현으로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역사의 통정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 개인사에 대한. 근데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어떻게 만드셨고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 개인적 통제성, 역사의 통제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리시죠, 약간. 그렇죠? 그 다음에 때린다고 표현을 하죠. 내가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전제가 됐고요. 5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라고 표현하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이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문제를 제시하신 거죠. 그래서 좀 때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한 거죠. 그렇죠? 자식이 어긋나가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그 뭐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아 내가 문제가 있지라고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어긋나가서 뭐라고 하니까 아 엄마는 나한테 맨날 짜증만 내.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만 해. 엄마랑 관계가 안 좋아. 내용은 안 좋고 결과가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더 멀어지는 패턴.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패턴이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뭐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아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더 어긋나가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현저한 거리가 있는 상태.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가 이 사람이 최종적인 결론인 것처럼 된 거죠. 그렇죠? 이들에게 신은 어떤 신이야? 여호와는. 여호와는 짜증내는 신, 화내는 신,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1장 중반부에 보면 뭐 금요기도 때 설교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살찐 짐승,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에 내가 짜증나고 너희들은 나에게 보이려고만 오고 내 마당만 밟고 가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이렇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몰락해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가 몰락했어요. 어떤 예배가 몰락했다는 거예요? 고백적인 예배가 몰락했다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예배로 드리는 거, 내가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는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며 내 안에 새로운 방향성이 주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식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그래도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내 할 도리는 하고 있지 않나, 내가 11조로 내가 내고 있으니까 내가 내 할 도리는 하고 있지 않나,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성은 되게 변질되어졌는데 내가 일정한 구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이 예배의 몰락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종교 형식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과 있는데 성전 문을 닫아버렸던 시기는요 한두 번밖에 없어요. 좀 심각한 왕일 때 한두 번밖에 없죠. 이스라엘 역사 전통성에서요 성전에 대해서 아예 성전 예배를 폐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폐기시켰던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형식만 남았던 적이 대부분이어서 문제였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사람들이 예배 자체를 완전히 안 드리고 다 떠나가고 이거는 결론이었죠. 그렇죠? 위기 시절에 교회 문이 교회의 문이 닫히고 위기 시절에 교회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러지 않아요. 그건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그럼 과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예배가 먼저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가 안 돼요? 자기의 통전적인 재증명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를 아래서 한 번 더 얘기하죠.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네가 성회와 함께 피를 흘리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배 증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금요 설교 때 얘기했지만 예배 증명이 안 되는 이유가 완고함 때문이다. 뭐에 대한 완고함? 자기 편안함에 대한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 나오는 테마가 고아의 고아를 돌아보지 않고 고아를 압제하고 과부의 신원을 듣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미지가 이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서 고아를 괴롭혔겠어요? 이 사람들이 과부를 놀렸겠어요? 아니죠. 그걸 돌아보지 않고 해요. 압제하고 돌아보지 않고. 압제한다는 게 뭡니까? 고아와 나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압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아를 압제하고 과부의 신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구조적으로 고아와 과부가 꼭 고아와 과부는 아니죠.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것이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살아갈 길이 없는 게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어요. 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억압당하는 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원합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도 이거 고아와 과부가 압제당하는 사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듣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서 그래요? 아니죠. 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데 구조를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이익에 손상이 오죠. 그게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면의 예배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직면의 예배로 나아가면 뭔가 내가 편안함, 내가 지금 안정적인, 내가 지금 좋은,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 무엇인가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도전이 올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냥 가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보다는 하나님의 책망과 가르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짜증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주와의 간격은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신을 찾게 되고 다른 방법을 구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문제죠. 완고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이 자기 변화보다는 그냥 이 정도 왔으면 뭐 하나님 웬만큼 만족하고 내가 그래도 내 도리는 하는데 뭐 그 정도면 서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문제 제기를 찾고 하고 문제 제기를 받는 나는 문제 제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직면의 예배가 내 안에 없구나 내 안에 완고함이 있구나 이렇게 들어먹으면 얘가 그래도 들을 기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라는 식 아 왜 세상이 요즘에 이렇게 어렵냐 라는 식 하나님께 별 관심이 안 생기고 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 패턴이 어떻게 이런 패턴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설교로 되어졌잖아요. 일장 설교로 되어졌잖아요. 서론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왔던 전형성이에요. 근데 그 전형성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지 본론을 좀 명글해서 봅시다. 6장으로 가죠. 7장으로 가죠. 전반적인 이해를 좀 가르쳐야 돼요. 7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아의 자손이요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죠?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수라임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렸을 때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이 흔들리는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사야가 그 사람한테 나가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 7장 예언 부분인데 예언합니까? 이들 둘이 연합했더라도 4절에 이들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리라. 이루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9절에 너희들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라. 라고 했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충은 아시겠죠? 이게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나타나죠.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책정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과 아라비아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지금 공격해왔어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시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 전쟁에서 저 두 나라의 연합은 부직갱의 연합과 같다.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이건 내가 메시지가 있어서 하는 거지 절대 성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징조를 구해. 네가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시는 거라는 것들을 구하고 들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너희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 라고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난 징조 안 구할 겁니다. 그럽니다. 왜?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굉장히 짜증냅니다.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갑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편하게 느껴지는데 열왕기로 한번 가죠. 아하스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열왕기를 공부하셨었죠? 이사야는 열왕기를 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16장에 가봅시다. 열왕기 16장. 16장. 16장 1절을 보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고 나오죠? 2절에 예루살렘에서 16년간 통치했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절 후반부에 보면 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이기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이타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16장 4절이 3절이에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보통 이타적일 수 있는데 자기 이해관계,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고대 가나안에 있었던 그 신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굉장히 변질된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상황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나오죠. 16장 5절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아람은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이 하루 이틀 한 전쟁이 아니에요. 장기전이에요. 장기전이 진행되니까 7절에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아스루 왕에게 사신을 보여서 나는 왕의 신복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에 여호와의 성전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 드리죠.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했대 어떻게 했어요? 아스루 왕이 청을 듣고 와서 아라비아를 점령해버렸어요. 아스루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스루 입장에서는 기회였죠. 아라비아가 유다를 침공하고 본대를 빼놨을 때 수도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뒤통수를 쳐버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재밌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어요. 아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니. 뭐예요? 거기서 제단을 봤어요. 뭘 본 거예요? 아시리아의 신앙을 본 거죠. 그렇죠? 아시리아 종교를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이걸 그려서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우리아의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든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어놨다고 했어요. 편지를 먼저 보내서 내가 돌아갈 때까지 이걸 만들어놔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디에 만들어놨어요? 어디에?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노제단을 새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두었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어디다 놓은 거예요? 원래 성전 앞에 있는 그 노제단, 그렇죠? 처음에 레위기에서 만들었던 그 노제단을 뒤로 좀 빼고 새로운 걸 놨다가 아예 북쪽이면 뭐예요? 지성소 뒤에 성막 뒤편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는 있는데 그 앞에다가 뭘 갖다 놓은 거예요? 아시라에서 본 제단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얘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앞에 아라비아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부직갱이야. 너희들이 이들이 패퇴된다는 걸 믿어야 돼. 아시리아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패퇴된다는 걸 믿고 징조를 구해 나한테. 그럼 징조를 구해서 얘가 아하스가 징조를 구해요. 그럼 징조대로 뭔가 보여져요. 그럼 그 나중에 그게 진짜 패퇴를 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생명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구나라고 회개하겠죠. 하나님 스토리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스토리는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근데 얘는 징조를 안 구해요. 왜? 이 아하스는 누구 아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를 기억하셔야 이사야가 제대로 이해돼요. 누구 아들이에요? 요담의 아들이에요. 요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담 아버지가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발한왕이에요. 그래서 요담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걸 보고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한 번도 평생에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뭐가 여호와의 신앙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은 잘못 발 디디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제단을 뒤에 갖다 놓으면서 11개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한테 물을 게 있을 때만 가끔 쓸 거니까 일단 뒤로 빼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발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1장에 나온 1장으로 돌아가서 1장에 누구를 뭐라고 어떤 시추에이션을 뭐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얘는 하나님이 나한테 치셨던 건 아 우리 할아버지가 거만하게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많이 신성왕인 것처럼 신적 권위를 갖는 것처럼 거만하다가 문둥병이 발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맞았다는 사진만 기록하는 거 이유를 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 그러니까 하나님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아. 그리고 뭘 봐요? 당장 눈앞에 아시리아가 잘 나가네. 그러면은 아시리아를 흉내내고 아시리아를 따라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뭘 요구하시니까? 하나님 변화와 해결을 요구하시니까. 변화와 회개는 하고 싶지 않고 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접근하면 여호와는 나를 자꾸 때리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세속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잘 되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시리아가 하는 걸 흉내내고 뭐가 하는 걸 흉내내고 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 왕 때부터 이게 이사야 시대에 도도하게 있었던 중간에 히스기야가 제대로 된 왕이 하나 들어오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인 비전을 보여주죠. 후반부에는 하지만 전반부 히스기야 등장의 전까지 아하스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끼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이런 왕과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사야가 설교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는 구체적인 시츄에이션이 들어가죠. 예언에선. 근데 이건 뭐예요? 통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건 한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언을 한 거고 이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 시대가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대도 약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라고 그러니까 딴 교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자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 한국 교회 욕하지 마시고 나나 잘하면 되죠. 자꾸 한국 교회 이렇게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뭐가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로 가요? 근데 이 결론이 아름다운 거였죠. 이사야에서 메인 테마 이거 역전의 개념이에요. 너희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 그래서 네 인생 이런 거야. 근데 어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준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너에게 선명하고 명확한 뭐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과 서 있는 상황과 내적인 풍경과 지어왔던 죄가 어떠할지 할지라도 너에게 다시 한번 눈같이 휘어질 수 있는 선명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사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심각한 문제적이 그게 구체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이스라엘인 것도 있고 바벨론인 경우도 있고 아시리아인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적이 그 다음에 있는 여전한 가능성 그렇죠? 이 역전의 개념을 이해해야 이사야서가 나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아플 정도로 치열하게 내가 사실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걸 타협하고 합리화하지 않게 내 자신을 치열하게 들여다보는 내 붉은 죄를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로 사용돼야 되고 하지만 이 붉은 죄가 변화될 수 있는 선명한 기회가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계기로 사용돼야 되는 1장을 잘 이해해야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사 패턴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가장 서론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론 설교의 첫 번째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서론 설교에서 얘기하는 후반부 서론 설교의 서론 부분 첫 번째 얘기인 거고 서론에서 서론 부분 첫 번째 또 이들의 문제점을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가 같은 얘기죠? 하지만 반복됩니다. 신실한 성읍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성읍이 됐어요. 신실한 성읍인데 더러운 성읍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이게 풀스토리. 신실한 성읍이 완전히 없어지고 전혀 다른 위에 더러운 성읍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은혜 찌뚜기가 끼었다고 얘기하죠. 그쵸? 너희가 포도주에 물이 타졌다고 얘기해요. 원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쵸? 그 원포인트가 잘못돼서 전체가 망쳐졌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왕도 얼마나 웃겨요. 예, 오늘 읽은 부분이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자꾸 예를 들면 아하스 왕 되게 웃기잖아요. 예, 성막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예, 이렇게 새로 아시리아 성전을 신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돈도 없고 역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에다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성막에다가 예? 그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다가 거기 하나님의 두 기둥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기둥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기둥, 그리고 그 지성 속에 있는 언약궤가 다 있는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주를 위해 살겠으라는 선언도 있고, 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도 있어요. 근데 중간 하나가 딱 바뀐 거죠. 그렇죠? 중간 하나가 딱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찢기가 섞인 것처럼, 포도주에 물이 타진 것처럼 전체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전의 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선언이 있고, 예수를 믿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한두 개가 딱 껴있는 거지.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난 이건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이건 내 마음의 의도에서 하나님 만큼이나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뭔가가 중간에 딱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이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반전이죠? 내가 내 찢기를 잿물로 씻으시니 녹여 청결하게 하며 혼합물을 제하여 버리고 재판관들을 처음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찢긴 부분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관이 뇌물을 먹는 것, 그렇죠? 과부의 송사를 돌아보지 않는 것들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왜 재판관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편의주의적인 발상, 그렇죠? 내가 이 편의적으로 내 안에 영성이, 내 안에 어떤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억압되고 압제되고 외면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편의주의로 내 안을 억압하는 것, 내 삶의 구조에서 또한 그렇게 하는 것, 그것들이 내 안에 뭐라는 거예요? 찢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아하스도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 편하자고 하는 거죠. 거기 전체를 왜곡시켜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하지만 내가 바꿀 것이고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서론에서 얘기하는 서론설교에서 또 서론이죠. 그렇죠? 서론 1장부터 4장까지 서론설교에서 앞부분에 서론 얘기를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매주 설교였겠죠. 자, 첫 번째 주 오늘은 진홍같이 불글자 눈같이 희리라는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와서 너희들 가면 찢기가 설교했다는 설교를 하고, 그쵸? 이 서론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두 설교의 주제는 같아요. 그쵸? 서론 설교의 서론 설교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너희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서 2장에 본론 설교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본론 설교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산의 설교예요. 여호와의 산의 설교. 본론 설교의 첫 번째 설교. 여호와의 산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말이래.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이래.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서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고 만방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가 하고 그가 그의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칠 거라고 하고 그의 판단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무리가 더 이상 칼을 쳐서 보스를 만들고 전쟁을 안 한다는 거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시는 칼을 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새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산을 얘기해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샘플 나라, 얘기한 적 있죠? 열왕기 때 얘기했었죠? 샘플 나라가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스라엘의 전망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처럼 세계를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 우리 교인이 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는 거예요. 샘플.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스라엘에 가면은 길이 보인다.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공동체는 뭐고 교회는 무엇이고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샘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산이 제일 높은 산이에요. 산은 가치를 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방이 그에게 배워요. 아, 저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열방이 배워요. 그러면은 그 가르치는 가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평화죠. 그렇죠? 사랑이죠. 더 이상 전쟁하고 빼앗기고 빼앗고. 그렇죠? 아시리아 같은 바벨로니아 같은 나라가 커져봐야 뭐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어떤 놈이 다른 놈들 거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빼앗긴 놈들이 많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 화평의 나라, 서로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서로 가운데 호의가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나라라는 걸. 그렇죠? 사람이 왜 싸워요? 두 가지 때문에 싸워요. 왜? 첫 번째, 서로 호의가 있어서 생각이 다르면 싸워요. 두 번째, 생각은 같아도 서로 싫어하면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고 호의가 있어야 같은 기준과 서로를 향한 호의가 있어야 화평이 온다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평화 어떻게 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세계가 쓰는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 지내야 되는 전제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이 시대가 좋은 시대인 건 뭐예요? 내가 전화를 없애겠다, 뭐 이러면 되게 나쁜 사고방식이잖아요. 옛날에 이게 좋은 사고방식일 때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패권주의다라고 하면 다 무조건 나쁜 거예요. 패권주의는 나쁜 거예요. 왜? 지들만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생각이 있어요? 더불어서 사는 호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달라요?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사실 그 호의 밑에는 어찌됐건 우리가 더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레이스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1등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7위다! 막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올림픽 같은 건 우리나라가 진짜 열심히 응원하잖아요. 왜? 거기에 대한 대리만. 우리는 레이스고 우리가 1등해야 돼. 우리가 짱만, 우리가 강대국이 돼야 되고, 우리가 동북아시아를 먹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요. 만주까지 우리 지도 그려놓은 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진짜 인류 역사, 우리나라 역사 5000년상 가장 최전성기에서 잠깐 한 번, 50년 쳤던 그 지도를 생각하면서 사실 여기가 다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식의 발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식의 패권주의적 발상이 있죠. 그렇죠? 하여튼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이게 여호와의 산이에요. 이 산이 높아질 거예요. 이 산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산을 보죠. 다른 산은 어떤 산이에요? 그 아래 보면 그 다음은 동방의 나라죠. 동방의 풍성. 어디를 상징해요? 그 당시는 아시리아를 상징하죠. 또 바벨로니아이기도 하고요. 그쵸? 동방의 풍성을 좋아해요. 그쵸?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우상도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지은 걸 경배하고 자기 손가락 만든 것을 경배하고 천한자도 절하고 귀한자도 굴복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바라봐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한 핵심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을 바라봐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뭘 바라봐요? 병거가 풍성하고 마병이 풍성하고 돈이 흔하게 굴러다니고 은이 돌처럼 굴러다니고 그쵸? 금이 흔한 그 세상을 바라봐요. 그쵸? 이게 두 산의 설교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있고 바벨로니아의 산이 있는데 아시리아의 산이 있는데 동방의 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산을 바라봐요?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방의 산을 바라봐요. 그렇죠? 이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핵심 이유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산이 설 것이고요. 이 산은 패망할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 설 것이고요. 이건 패망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죽으면요, 우리가 가는 건 이 나라예요. 우린 이 기준으로 평가받을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내가 얼마만큼 유명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았느냐로 평가받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기준을 썼느냐로 평가받지, 내가 뭘 이루었느냐랑 내가 뭘 가졌느냐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산이 높아지고 이 산이 낮아질 때가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이 산, 여러분들이 생존기에는 안 와도요, 시대가 너무 악하면 생존기에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존기에도 원래는 와요. 그쵸? 근데 생존기 안 오면 죽어서라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뭐만 봐요? 이 산을 보지 않고 이 산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예배가 변질되고 이들이 찢기가 깨는 기본적인 근본 이유라는 거예요. 이들의 시선이. 아니, 이사야서가 기독교가 얼마나 가치적인 종교인가라는 걸 굉장히 선명하게 대변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의 두 번째 이유.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두 번째 이유. 이 사람들이 변질되는 두 번째 이유. 이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3장에 보면요,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이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 사람들이 뭘 의지해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들과 능한 요리자를 그러하니 하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의지해요? 자기가 먹을 양과 물, 그러니까 양식과 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와 그리고 자기의 잘남을 의지해요. 뭔지 알겠죠? 두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 방향이 여호와의 산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게 이스라엘의 가치 동기부예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방향이 풍요의 나라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그만 소국이었지만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부심이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을 만미하면 자부심이라는 건 내가 이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이래서 오는 자부심이잖아요. 근데 이 자부심은 뭐예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특별히 잘났고 그래서 우리는 뭐든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은 조그맣지만 마침내 그걸 기회만 되면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귀인과 민장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선지자들과 우리나라의 귀인과 민장들과 장로들과 50부장과 10부장을 보면 너무너무 잘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개인으로 추기하면 뭐예요? 나는 너무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소유도 있고 그걸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변질된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왜 현대사회에 맞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 좋아하는 것도 약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세미 유대인, 가짜 유대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들 흉내내는데 우리는 한민족이고 우리는 유대인만큼 우수하고 뭐 우리나라에 뭐 어디 뭐 누가 어디 가서 1등이라도 하면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 개인 역량 너무 탁월하고 막 응? 우리는 역동적 민족이고 막 한국 사람 얘기하는 게요 이 세속적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은 유난히 그 무슨 레이싱 하는 것처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 거잖아요. 우리가 몇 등이다! 이런 거. 그러면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건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우리가 몇 등인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인적 자산밖에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잘나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으로 환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불어서 잘 사는 거 잘 생각 안 한다는 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우리가 더불어서 잘 사는 거 잘 생각 안 해요. 내가 잘 사는 거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날 믿어줘야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두 가지 사고방식이 머리에 딱 뿌리 내려져 있으면요. 이 사람은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이 돼요. 그쵸?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압제한다는 거는 목적적으로 압제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달리는데요.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힘센 놈 다섯이서요, 다른 놈 신경 안 쓰고 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앞제당에 돼 있어요. 나도 놀이터에 이한이랑 월요일마다 이제 나가는데 이한이가 이제 나랑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놀이터에 놀거든요. 그럼 이제 난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들 이렇게 뛰고 있는데, 초등학교 4, 5학년들이 와요. 놀이터에서 놀 때가 있어요. 걔들이 학원 가기 전에 30분 폭풍처럼 지나갑니다. 걔들은요, 그, 매끄럼틀 아래로 가지 않죠. 미끄럼틀 위로 걸어 다니고. 그 성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있잖아요. 애들 그 사이에 복도처럼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성 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날라다녀. 애들이 막 여기가 정글인 줄 알아. 그러면 이제는 걔네들이 1, 2학년 애들, 유치원 애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보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어느 쯤에서 부딪히고 날아가거나 그것만 보고도 애들이 공포감에 이제 깨질 못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오면 안 반갑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유치원 엄마들도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오는 거 안 만나요. 애들이 아장아장 이렇게 다니는데, 애들이 1학년 애들이 우르르 우르르 이렇게 다니면,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막 다른 놀이터로 가버리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누가 악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형상은 뭐예요? 내가 내 능력 믿고 내 목표 뛰고 가다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치이는 게 안 보이고 그렇게 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누군가 치이고 있어요, 그 사회는, 그 개인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예배가 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얘한테 때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럼 얘는 하나님께 대들고. 이게 아하스 패턴이에요. 아하스도요 제국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만한 역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왕일 때 하나 해내고 싶은 거야. 내가 해내고 싶으니까 누가 제일 존경스러워? 내 꿈을 이룬 게 누구야?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델이죠. 그 사람이 모델이고 아시리아 왕을 흉내내서 나도 아시리아만큼 한번 해내고 싶고. 아하스가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제국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왕이 되면 제국의 왕이 되고 싶죠. 나라를 키우고 싶죠. 한번 사는 인생 폼당히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위대한 왕은요 제국을 꿈꾸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개인은요 한번 사는 인생 폼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자기가 아래를 돌보고 삶을 만들어가는 왕이 진짜 왕이라. 이 두 번째 패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 2장에서 얘기했던 건 그 바벨론 동방의 꿈을 꾸는, 동방의 산을 꿈꾸는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스라는 가장 화려한 문명, 그 당시에 유명한 문명과 문화와 문물과 도시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거기를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 설교예요. 이 앞부분은, 그쵸? 뒷부분은 구체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 더 뭐예요?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동방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죠? 편해지고 싶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꿈을, 이 마음을, 이 비전을, 이 상황을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기분이 나쁘면 안 되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돼야 돼요. 주여 이걸 좀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 뭐예요? 너희가 지금 민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백부장을 자랑하고 청부장을 자랑하고 장로를 자랑해? 내가 그 지도자들을 다 쓸어버려서 옷 한 벌만 더 있으면 야 네가 지도자 좀 해라 라는 이 지경을 만들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여자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어린아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너희를 압제하는 자가 애들이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후기에 진짜 그런 수준 낮은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진짜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므낫세 같은 사람 정말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진짜 나라를 완전 헤집어 놔버려요. 그쵸?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역사적인 비전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하는 선명한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네 힘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게 그건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의 도전입니다. 어떤 면에서 처절하긴 하지만 네가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 네 힘으로 살아갈 때가 생각하는 마음, 내가 그거 완전히 쓸어버리고 네가 뭐 여호와의 나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사는 여호와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힘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네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도전이 있는 것들이 이제 본론의 설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네, 본론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론의 결론이 3장 후반부에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너희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음란한 이죽거리는 여자와 같은 너의 그 행태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되게 이것도 치열하게 나오죠. 너희의 향기,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수탄머리를 대신하고 여잔데 대머리는 안 된다 하여튼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로운 훈정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첫 번째 여호와의 산이 아니라 뭘 바라봤던 거? 여호와의 산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바라봤던 그 음란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는 음란한 마음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렇게 바라봤던 결과들을 치열하고 처참하게 만든다고 하세요. 이건 콜링의 개념이에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너들을 자랑했던 그 백성과 민장,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그 잘남이 사실을 압제하고 있었던 그것들, 그 압제자들을 또 밀어버리신다고 얘기하시고. 그쵸? 이게 본론 설교 두 개의 두 가지 결론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는 서론 설교 두 개, 본론 설교 두 개, 그 다음에 이제는 결론이 가죠? 결론이 어떻게 돼요? 사장의 여호와의 싹. 그죠? 여호와의 싹 얘기를 하면서, 그날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인데, 그쵸? 주께서 그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어떻게 되세요? 심판하는 영과 소망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예루살렘을 피로 정결케 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결론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론 설교. 그래서 뭐예요? 이게 쓸어버린다가 엔딩이 아니에요. 항상 잘못된 이 두 가치를 쓸어버려서 이걸 쓸어버려서 외형적으로 남는 게 좀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남는 게 전보다 적은 그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여호와의 뜻들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전체 서론 설교가 됩니다.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라 좀 말이 길어졌는데 패턴은 아시겠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전체 역사적인 시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론 설교의 두 번째 설교 이제는 이게 1장부터 4장까지가 설교 하나고요. 5장이 또 한편의 설교입니다. 5장에서는 설교는 되게 간단해요. 플롯도 어렵지 않고요. 비유를 드시죠? 어떤 비유예요? 포도원의 비유. 극상품 포도원의 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울타리를 만들고 정말 좋은 종자를 딱 뿌려서 극상품 포도원. 예. 그쵸? 인생이 진짜 이런 것이고, 사람이 정말 이런 것이고, 나라가 정말 이런 것이고, 삶은 바로 이런 것이야.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한번 만들어보고,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신 거죠. 그쵸? 극상품 포도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들포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배려가 아예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걸 극상품 포도라고 얘기해봐야 인생의 가치만 변질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인생이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니들을 밀어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이들이 들포도와 같이 되었다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들포도와 같은 표현들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8절에 가옥과 가옥이 이어지며 전토와 전토가 되어져 빈틈이 없더라고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세 번 나오는데 들포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만 잘 살려고 하는 거. 그죠? 하나님 너 혼자 살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옥과 가옥을 연하게 하고 이 집도 내 집이고 이 집도 내 집이야. 저 땅도 내 땅이고 저 땅도 내 땅이야. 그쵸? 아까 얘기했던 거 확장의 욕구예요. 동방의 나라를 흉내는 욕구예요. 그쵸?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혼자 사냐 세상. 너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그쵸?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욕심의 이기죠. 그쵸? 욕심 때문에 이기정. 자기만 바라보는 이기심. 하나님께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쾌락의 무지. 그 다음에는 열을 가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포도를 마시고, 포도, 독주를 마시고,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쵸? 일찍 일어나 독주 마시고, 아침에 해장하시고, 또 이제 밤에 달리시고, 대학 때 이렇게 달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화 있을 진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냐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도다.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라고. 이렇게 술 먹고 노는 사람들에 대한 뭘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기의 욕심의 이기심.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기적이 됐어요. 근데 쾌락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멍청해졌어요. 그렇죠? 쾌락의 문제는요, 기회의 낭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 술 마시는 게 왜 나빠요? 뭐, 드세요. 괜찮아요. 노는 게 뭐 그렇게 나빠요? 아, 괜찮아요. 노세요. 여러분, 그렇게 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왜 뭐라고 해요? 쾌락의 문제는 뭐예요? 기회의 낭비에 있어요. 그렇게 쾌락적으로 사시면요, 하루하루 이렇게 놀면서 보내시면요, 멍청해져요. 고등학교 때 노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걔네들이 뭐 나쁜 짓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지. 안 그래요? 쾌락의 무지예요. 그렇게 노는 사람은요, 뭐가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이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놀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좋고,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 쾌락의 무지입니다. 노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세 번째. 불의의 자만, 뭐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지가 제일 똑똑해요. 그쵸? 이게 악한 건데, 이게 선한 거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노는 게 좋은 거야. 인생은 노는 거야. 선한 거예요. 야, 그렇게 내가 가옥과 가옥을 연하여서 나 혼자 성공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 이게 성공신화. 나를 부럽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야. 뭐라고 해요? 선을 악하다 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그쵸? 결국 욕심에 동기부여된 사람, 쾌락에 동기부여된 사람, 욕심으로 이기적이어지고 쾌락으로 무지해진 사람은요, 어느 시점에서 무슨 작업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합리화 작업을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낮에는 그래도 세상이 아직 밝은 게 낮에는 차마 얘기 못하면서 밤에 술 먹고 이렇게 야, 사실 세상은 말이야, 사실 이 회사는 말이야, 사실 인생은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그렇죠?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불의의 자만. 나쁜 기준을 쓰면서 그게 맞는 것인 양 얘기하는. 사실 이런 결과적인 거예요. 쾌락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살면 안 돼? 난 좋던데. 나 성공해서 지금 만족스러운데. 그렇지. 여러분 이게 현대사회 문제점을 가장 맹렬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옥과 가옥을 연하이고 토지와 토지를 연하해서 이미 가진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쵸? 그 사람이 매일을 파티로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부러운 이 악이 선하다고 하는 게 현대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화 있을 진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쓸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쓸어버린다는 말이 여러분한테 기쁨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격려로 다가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공동체의 길을 가는 게, 더불어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의미와 가치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나쁘거나 헛되지 않다. 저게 지금 당장 좋아 보이고 잘나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또 좋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부담감에 대해서 아 저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분명히 저걸 쓸어버리신다. 저게 좋은 게 아니다. 이게 맞는 거다. 저건 세상을 해롭게 하는 거고 이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여기서 화 있을 진전이요 격려가 돼야 돼요. 격려가. 여기서 화 있을 진전 이 문장들 때문에 내가 꿈이 생기고 그래 내가 지금 신기루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내가 진짜 내가 꿈꾼 게 이루어질 수 있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라는 여러분의 확신과 격려가 돼야 돼요. 여기서 화이트를 찢냐 무섭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화이트를 찢냐가 싫으면 이사야서가 자꾸 뭐라고 해서 싫다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이사야서를 이해를 못했거나 걔가 되게 나쁜 애든가. 그래서 여러분 좋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런 걸 뭐예요? 들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다녀요. 예수도 믿어요. 하나님께 얘한테 은혜도 주셨어요. 응답 주셨어요. 근데 얘는 성공하고 싶어하고 재밌게 살고 싶어해서 돈 많이 버는 거랑 오늘 노는 거랑 얘 근데 얘도 고민이 있다? 뭐예요? 가업과 가업을 연하여 지을 노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술 먹고 놀 것이냐? 이게 자기 가치관의 충돌의 유일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놀 것이냐? 똑같은 거잖아요. 나중에 크게 놀 거냐 지금 작게 놀 거냐 이 정도 논리가 이 사람의 가치관에 충돌해. 응?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응? 극상품 포도가 돼야 되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은혜를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고 격려를 주셨고 심지어 얘가 갖고 있는 그 한 줌의 그 기회 재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산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응?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미함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대로 있지 않으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엄격함이 여기 있어요. 신나게 하다 보니까 두 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6장, 7장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1장부터 5장을 좋아해요. 그쵸?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들 1장,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막 깊이 새기시고 스스로의 변질을 막는 가지라고 6장만 하죠. 6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너무 유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사야서는 6장 읽고요. 앞부분에서는 6장 읽고요. 그 뒷부분에서 이제는 40장 넘어가서 읽어요. 뒤에 이제 좋은 얘기 나오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막 이러는데 앞부분 이해 못하시면 뒷부분의 빛이 여러분들의 빛이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들으시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위치가 사실 어디인지 점검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여튼 6장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6장의 의미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고 있는 설교와 설교들이 말씀들이 누구의 말씀이다? 이사야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계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친경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내게 이 말을 전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전체에 대해서 주의 메시지라는 계시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이 6장의 가장 6장에서 갖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물론 적용적인 의미도 있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적용적인 개념도 있는데 그건 이사야서 전체에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가지 마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하니 나를 써주셔서 나의 몸 죽게 드려오니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데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기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수준이에요? 그건 이게 앞에 게 지금 다 해결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앞에 게 해결된 다음에 그냥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내가 사회적 기회를 얻고 싶어서 내가 멋있게 살고 싶어서 뭔가 성취해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서 톤이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이사야는 보자마자 화로다 나면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면 혹시 그런 마음이시라면 그런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을 보자마자 화로다 나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겠어요? 아 됐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거기서 됐다 하면 진짜 죽어요. 그렇죠. 이사야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이대로는. 왜?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 제가 이걸 추구하긴 했지만 제가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라는 그 회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아니야 너 정도면 잘하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숯불을 그 입술에 대서 그래 내가 너 봐줄게라고 했단 말이에요. 참 그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준비가 다 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게임이 끝나가지고 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저를 한번 만나주시고 저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한 거지 사실. 그렇게 너무 무슨 비전과 콜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6장도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이 해석이 그쪽으로 경도되어 있어서 반대쪽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 그럼 이사야가 들은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들었어요?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는 이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런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그러시는 게 아니죠. 이 땅의 구루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거룩한 시, 이 땅의 구루터기. 그때까지, 그때가 되면 아직 남아있을 그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그때까지 내가 못 알아듣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일어나면 못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막 이사야 설교에서 막 눈물이 나면 감동이 되는데, 오,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그 감동을 없애시고 막 그러세요? 아니죠. 출애굽기 그리고 마태복음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진짜 맞다라고 하시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막 감동이 되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감동하면 예수님을 안 죽일 텐데 그러면 이제 스케줄이 어긋나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일부러 안 들리게 하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더라도 그건 역시 누구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듣지 않고 깨닫지 않아도 마침내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주도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뭘 얘기한 거예요? 역전의 반전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치열한 문제, 그렇죠? 치열한 문제 그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그렇죠? 치열한 문제 하지만 그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를 관통하는 기본 테마입니다, 그렇죠? 치열하게 자기 문제를 직시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난 문제인 것을 깨닫고 이게 심각한 데미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회 이것이 이사야의 전체 테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들이 개인을 보는 눈 현대사회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역사를 보고 개인을 보는 눈의 시선이에요. 이 이사야의 시선 이 시선을 배우셔야 돼요. 이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와 내 문제와 시대 한계, 시대 문제를 아까 했던 그 기본 가치들에 대비하면서 치열하게 인식하고 그 치열한 인식 가운데 있어서 아, 이게 염세주의적이나 아, 이게 부정적인 결과들이나 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한 결과 속에서도 여전히 임하시는 뭐예요? 주의 은혜죠, 진짜. 그 은혜를, 그 기회를 하나님께 여전히 일하심을 소망하는 이중성을 파악할 때 내가 세상과 정말 단절할 수 있겠죠. 치열하게 문제 인식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그치? 내가 꿈꾼 세상을 소망하고 내 꿈꾼 인생을 소망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사야서는 쫙 선을 그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어정쩡하게 물타기 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선명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 선명한 선을 마음에 느끼시면서 결단하는 계기들로 이사야서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계시의 내용들은 7장부터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뒷부분은 이게 서론이기 때문에 밀도가 좀 높았고요. 뒷부분은 좀 더 텀이 길어지니까 읽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스스로 속지 마시고요. 스스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딱 보시게 내가 어떻게 보이겠구나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딱 보시게 내가 들포든지 극상 금포도인지 하나님께 딱 보시게 내가 성전에 마당만 받는 자인지 아닌지 그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전히 들포도 같은 마음들 내 꿈이 가옥과 가옥을 연하여 짓는 것이고 내 삶이 정말 아침과 저녁이 파티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바라는 게 내 마음인데 내가 혹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뭐 어떠냐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었다면 내 인생과 내 삶이 내 만족과 내 안정과 나 하나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삶, 건강한 개인이 되는 게 내 꿈이 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내가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내 그런 방향성을 다시 잡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잠깐 1, 2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시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